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 36, 37,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긍휼의 능력입니다. 본문 38절 마지막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이 강해되어질 때 보통 헌금에 대한 강조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헌금에 대한 강조 구절이 아닙니다. 많이 헌금하면 주라 그리하면 많이 헌금하면 풍성한 복을 안겨주실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저는 문맥을 존중하여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라 했는데 그럼 뭘 주란 말인가? 그것이 35절부터 3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뭘 주라는 것인가? 그래서 35절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 기준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 나 자신도 은혜를 모르고 악을 행하기는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자식이었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아니한 자식이 있었을까요? 은혜를 모르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 보기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의 인자는 영어로는 beneficial,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적합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인자하시니라 의미는 beneficial, 유익을 끼치는 분이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은혜를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유익, 그가 지금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호의를 베푸시는 beneficial한 존재이시다. 35절 본문 후반절 다시 볼까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처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연습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어떻게 사람을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 은혜를 입은 이러한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너희는 동일하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 자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정확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직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적용할 수 있는 법 판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작은 거 하나 훔쳤는데 판사의 판결이 가혹할 때가 있어요. 뭐 간단한 거 훔쳤거나 아니면 기물을 파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때를 보면은 5년 내지 7년 형을 살아요. 그 반면에 대기업 임원인데 그에게 공금을 횡령하여 그 여파로 중소기업 하나가 도산될 정도의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4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와요. 왜 작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심각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형벌이 내려질까요? 재판관이 왜곡된 판결을, 왜곡된 법 집행을, 왜곡된 판례를 근거하여서 지금 판결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우자나 형제나 자식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내가 그의 인격을, 그 사람 자신을 대하여서 판결을 내리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저 사람 7년형 또는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판결을 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정보가 하나님이 가진 정보만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가혹한 말을 하거나 또 배우자 관계에 있을 때 견디기 힘든 말로 학대를 하거나 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재판관이 되어서 뭔가 판결문을 씁니다. 보복의 형태로 판결문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제하라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전체를, 그가 상대방의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고 어떠한 학대를 받았고 어떠한 피해자, 희생자로 자라왔고 그래서 결합한 상태에서 피해자로서, 희생자로서 울분에 가득 차서 이 말을 뱉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받은 이 어느 학대에 이 부분이 아파서 당장 판결문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판결문을 쓰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제 38절에 이런 맥락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무엇을 주라는 것인지 명백해졌습니다. 교회 내는 헌금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무엇을 주라는 것일까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주라는 것인가?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특히 은혜를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 심령 가운데 순간적으로 치미는 감정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오는 인격을 향하여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그에게 주 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하게 너희 삶을 채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라.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과 명령을 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로는 이 영역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으면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러한 성장에 큰 돌을 하나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진리에 주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복받는지 어떻게 형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형광펜을 줄을 긋고 묵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내 생애 가운데 이것이 실행되도록 실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수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두 구절을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먼저 제가 5절을 읽고 앞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출애굽기가 쓰일 당시에 나귀는요 큰 재산입니다. 나귀는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동차와 같은 소유 재산 목록이에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너를 미워하는 자, 나를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소유 나귀가 짐을 싣고 있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나귀를 일으키는 데는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때 5절의 말씀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적대관계에 있는 이 사람의 실패를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적인 본능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가 지금 불행하게 되었어요. 나귀와 소가 길을 잃고 그대로 방치하고 못 본 채 하면은 큰 재산을 내 원수의 재산에 손해가 나요. 기분이 좋아져요. 밥맛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사절의 본문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누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자연적인 본성은 원수의 소유물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즐거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능을 제어하라. 이 본능대로 너 마음이 움직이도록 허용하지 말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나를 예배하는 너희도 자비를 연습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약속을 이 세상의 정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나는 이 거룩한 길을 걷겠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며 기뻐하실 것을 알기에 나는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것이다.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되겠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식하고 이 길을 걷겠다. 거룩한 선택입니다. 거룩한 결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입니다.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람에게 베푼 용서와 자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상받습니다. 그 크게 보상받음을 38절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곡물 가게에 가서 이만큼 얼마 얼마치를 주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곡물 상인이 후하여서 이 대박에 담고 난 다음에 이것을 꾹꾹 누르고 또 흔들어서 그 위에 더 얹고 사러 온 사람의 큰 주머니에 거기다가 더 부어서 채워지는 그런 후함. 이 그림이에요. 우리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득 후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이 주는 명령에 따라서 가보았더니 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대상을 향해서 심지어 적대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실행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보상이 이처럼 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 보십시오. 38절 마지막 부분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란 표현이 두 번 나왔는데 이것은 영어로 measure. 우리가 1미터, 2미터, 3미터 하는 이 미터라는 영어 있죠. 여기서 나왔어요. 헬라어로 metron. 미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척도라는 뜻입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재는 척도. 너희가 사람을 재는 바로 그 메트론. 어떤 시각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상대방을 보느냐 하는 그 매트론에 따라서, 그 기준과 그 척도에 따라서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척도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변개치 아니하는 약속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이 주마당처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평가받을 것이에요. 살아온 생애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기준과 긍휼의 척도로 바라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진 가운데 내 생애가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긍휼이 없는 상태에 내 삶을 진행했던 사람은 긍휼이 배제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가치를 비하해서 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조심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내 마음 속으로나 또는 입으로 발설하는 것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을 조심스럽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9장으로 가서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가운데 마지막 절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명령했을까? 좀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무엇일까? 아,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리새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우리 속에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어떤 모습으로 바리새인이 자리 잡고 있는가? 자, 13절에 너희는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했을 때 이 문맥은 어떤 것인가?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은 우리 시각에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요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인 마태,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 우리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세금 징수원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모습을 보면 달라집니다. 일반 모세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이 마태의 히브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레위 마태요. 히브리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원으로 헌신했을 때 일반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세금 징수원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렸고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불가능한 질병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중풍병자와 같은 불치병을 치유한 것을 보니 하늘로부터 오신 위대한 어떤 존재이다. 뭔가 있다. 그런데 인간도 아닌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과 죄인들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 우리 눈에는 인간 같지 않는 하나님이 외면한 실패자들인데 왜 같이 식사를 하시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늘로부터 오신 것처럼 보이는 저 거룩한 존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는 근접하기 힘든 뭔가가 느껴졌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금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부심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동일한 유대인이면서 세금 징수원인 마태와 그의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비인격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세 율법에 충실한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고 동물 희생 제사를 꼬박꼬박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모범생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 때문에 하나님이 마태라는 한 인격 그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을 놓쳤던 거예요. 마태와 그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단념한 실패자들이라고 속단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각으로 내 생애 가운데 분류해 놓은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자, 형편없는 사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재단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신 마태는 달랐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이 레위 마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억눌리고 파괴되었던 인격이 하나하나 회복이 됩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의 저자가 되고 주님께서 긍휼로 그를 찾으신 결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결과 이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열두 사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루살렘 열두 기초석 중 하나에 그 이름이 새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의와 부당함 참기 힘듭니다. 불의와 부당함을 경험하면은 미움과 또 이것이 더 크게 발전하면 자주 경험하면 원수관계로 발전되죠. 작은 부당함, 작은 불의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용서를 해야 될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킹세이브 갔는데 시장을 보고 나왔는데 내 차에 누군가가 대못 같은 것으로 줄을 쭉 스크래치를 만들어 놓고 없어졌어요. 내가 아무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불의가 행해진 거예요. 부당한 어떤 무언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나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격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차에 일어난 일들은요, 하루 이틀 지나면 감정이 해소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승진해서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장계를 많이 부리던 동료가 내 대신에 승진했다고 생각해봐요. 성진해서 우쭐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어처구니가 없고 부당함이 느껴지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은 이틀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동료를 볼 때마다 아마도 몇 달 지속될지 모릅니다. 배우자와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불의와 부당함은 조금 더 큽니다.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된다. 참으로 불의하다.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박탈 감정을 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처구니 없는 형편없는 일을 당하셨음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거대한 부당함, 거대한 불의가 자행된 현장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이 진리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불의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긍휼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불의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나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쁜 배우자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6장 1, 2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로 학대하는데도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인데도요? 이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 2절의 본문은 그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술 주정뱅이 부모일지라도 공경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자, 이것이 가능한가? 불쌍히 여겨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내 생각하기에 행편없는 그러한 사람을 대해야 할까? 피해자로 여겨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생자입니다. 말 못할 무언가를 겪었기 때문에 아파서 괴로워서 가까이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당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희생으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이 사람은요,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태로든지 역기능을 하게 마련이에요.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순기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능을 잘 못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불쌍히 여기며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어찌 보면은 인연을 맺게 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긍휼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용납하고 용납할 때 피해자인 그 사람,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입양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양부모에게, 그렇게 입양된 그 가정의 부모에게 안기지를 않는 거예요. 안으려고 하면은 거부하고 그런데 그 집에 몇 살 많은 친아들 오빠가 있었어요. 왜 미국에서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집에 친아들 오빠가 있었는데 아침에 애가, 이 여자아이가 일어나면요, 하는 일이 오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주먹으로 오빠의 배를 콱 치는 거예요. 보통 오빠들이 보복을 하는데 이 오빠가 손을 이렇게 펼치고 맞는 거예요. 한 대고 두 대고. 그것이 몇 주가 계속되니까 이 딸아이가 양부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긍휼의 영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긍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를 연습해 다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비전, 그의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대신 불쌍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평생 드린 헌금보다 교회에서 한 수많은 봉사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 나라에 인도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나의 전생애가 창조주 앞에서 평가받을 때 승리자라는 말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며 주께서 영원한 상급을 부여하실 때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 이 긍휼의 영이 불쌍히 여기는 영을 연습한 사람은 주님을 닮은 만큼 왕의 반열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섬길 것을 확신합니다. 이 열망을 품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진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실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